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어떤 생각을 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먼저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선택된 보배 같은 백성으로 삼으신 분들을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인데, 여러분 한번 그 주님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정말 그 제자들 외에는 사실 아무도 같이 마음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뭐 결국은 다 주님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주님은 의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끼리 살지만, 사람이 아닌 사람이신 주님께서 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누가라는 사람은 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주님한테 기름 붓듯이 부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구해줬다. 착한 일을 했다. 그리고 어서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도 바울도 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너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이 부어지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선한 일이라는 것이 그 나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는 게 선한 일이거든요. 그게 진짜 선한 일인데, 참 우리가 지금 13장까지 끝냈지만 말이죠. 참 이거 뭐 사람이 이렇게 정말 따돌림 당해도 요즘 말하면 왕따 아닙니까 이거? 네? 이게 왕따 중에 왕따인데, 사람이 이렇게 왕따 당해도 정말 미칠 지경일 텐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요즘 말로 왕따를 당하고, 아무리 왕따 당해도 죽임을 받을 정도까지는 없죠. 우리가 그거를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 그럴 때는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영광을 받으신 분이지 십자가에 대해서는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안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땅에 살 때 받은 고통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받지 않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저도 이게 보면 그런 것을 좀 받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말을 들을 때 막 마음이 상하면 벌써 내가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달라져요. 결국 중심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고 뭐 누가 이랬다더라 이런 일이 생길 때 그 사람이나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멕시코 갔을 때 어떤 일을 봤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됐을 때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신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주님의 행적을 통해서 좀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리적인 말씀만 쭉 배우다 보면은 그 교리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교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훈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교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요즘에 기독교가 영적인 그 교훈들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리가 없어요. 또 어떤 교회는 교리는 막 얘기하는데 이게 따뜻한 교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그 칼 같은 진리와 사랑 같은 은혜가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한꺼번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한 곳을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은혜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고,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 말씀의 그 다른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 이단을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 좌우의 날이 선 검이다. 어? 날이 두 군데 서야 된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 한번 이 주님께서 당하셨던 이 고난.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지 못하지만 내 십자가는 져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건 질 수 있는 길은 뭐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흘러넘치는 것밖에 없어요. 참 아까도 제가 여기 디비전을 목사님들 미팅을 하는데 전 목사님이 저도 있고 인도 목사도 있고 뭐 이렇게 또 한국 목사님도 한번 오셨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막 우시더라고. 뭐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기쁜 거야. 자기 기도가 이루어진 거야. 한국 교회도 여기 오고 인도 사람들 이제 가끔 모이고 뭐 이게 참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게 돼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사실 우리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주님께서 자기 기도를 응답해 주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 늦고 그래도요 주님께서 인도할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이제 아까도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어제도 한국 목사님 네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빌려달라고 그랬대. 아, 나 하루가 멀다고 몇 명씩 찾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패스터 조셉한테 이미 줬습니다. 그러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때가 되면 저절로 된다 이거죠. 저절로.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배우면서 참 주님의 그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고 참 우리가 다 힘듭니다. 요즘에 다 힘드는데 정말 이 힘든 것이 왜 그럴까? 힘든 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기 위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한번 주님의 길을 갔으니까 나도 이 길을 따라가야지. 구원을 믿음의 창시자여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수치를 다 견디셨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처럼 아예 고난받을 생각을 하고 살면 편해요. 그런데 편하려고 하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지만은 참 아직도 그 목사님 기억이 나는데 미국 목사님인데 우리에게는 프로블럼이 없다. 다만 우리에게는 프로젝트만 있을 뿐이다. 문제가 아니고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예. 프로젝트를 해결하면은 거기 성과가 오는 거 아닙니까? 프로젝트가 없는 데는 아니 그래서 건수가 없는데 무슨 사업이 됩니까? 프로젝트 문제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프로젝트다. 그거를 우리가 통해서 배우고 얻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콜롬비아 그 선교사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그 목사님 얘기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200불밖에 없었기 때문에 돈으로 신학교를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공부하고 참 전도하기 힘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 속에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 네?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공부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주님의 능력, 그 왕이셨던 주님이 이렇게 따돌림 받고 고통 받으셨는데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했습니다. 네? 불쌍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4장에는 그 우리 주님께서 참 그 연민의 정이 느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연민의 정이 느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냥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연민이란 게 뭡니까?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민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속이 보이는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오는데 속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안 도와볼 수 없잖아요. 그런 그 연민, 그 불쌍함과 그 참 안타까움이 엇갈리는 그러한 마음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 방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올라갔을 때 여기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환란 때에 또 마찬가지로 목자 없는 양처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다 본 겁니다. 두 가지를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광야에서 모세가 있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또 메추라기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위에서 이제 반석을 쳐가지고 샘물을 내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서는 만나 대신에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지켜주잖아요. 응?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환난 때 되면은 유대인들이 만나를 또 먹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먹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감추인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어떤 분이 금식을 잘하는 분이 있는데 너무 금식을 잘하고 안타까워가지고 아유 어떻게 어떻게 그랬더니 아니 나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아 주님이 줘가지고 나 지금 먹고 있습니다. 계속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래. 주님이 뭘 만날 잡고 주신다는 거야. 감추인 만나를 준다는 게 이기는 자에게. 야나그 얘기 듣고 야 정말 이거 진짜 이런 게 있구나. 괜찮다는 거지. 주님이 내게 줘가지고 먹고 있다는 거야. 뭐라고 그럴 거야 그런데. 그거 먹어본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그때 영주 헤롯이 예수의 명성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침례인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으므로 그의 안에서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더라. 헤롯은 그 이름이 안티바스죠. 근데 그 사실 그 세례요한, 침례요한을 우리 밑에 가보면 있지만은 정말 자기는 두려워서 죽이려고 그러질 않았는데 할수 없이 죽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라 할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봤을 때 침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죽었던 침례요한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게 되면은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죠. 그러다 그들이 3년 반 동안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길에서 그냥 목 잘라 죽는다고요. 목을 잘라 죽어요, 그들이. 시체가 사흘 반 동안 목도되다 나중에 그들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이 요한을 엘리야로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분명히 엘리야는 부활하게 돼 있거든. 죽었다가 부활하게 됐다고요. 한번 볼까요? 그 요한계시록 우리 아는 거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11장인가? 13장인가? 11장이잖아요. 요한계시록 4절 보면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게 3년 반이죠.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한 사람은 엘리야가 한 사람 모세 아닙니까? 17절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더라.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은 11절 보면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두 사람이죠. 모세 엘리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예, 우리가 휴거될 때도 틀림없이 주님이 그럴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그럴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한 대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올라갈 때도 그런 말 들었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보세요. 사도 요한이 올라가가지고 본 겁니다. 이게 뭐 하늘에. 4장 보세요. 4장 1절. 이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는데, 문이 열렸죠.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이리 올라오라. Come up hither.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라고 하더라. 또 우리도 이리 올라오라 그래요. 이리 올라오라. 또 듣는 사람만 듣죠? 옛날 뭐 바울이 다메섹에 갈때 바울만 들었지, 다른 사람 못 들었지 않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에? 에? 마지막 때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요한복음에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이리 올라오라고 아까 계시록의 그 11장에도 누가 들었고 두 사람만 들었죠? 들은 사람 올라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어지고 믿으면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믿어져서 그게 되는 거죠. 들려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죠. 예. 참, 얼마나 참 그 순간이 참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헤롯이라는 사람은 엘리야가 와서 결국 얘는 능력을 행하고 나중에 살아날 걸 믿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엘리야인데 너희들이 엘리야로 인정했으면은 그게 엘리야가 됐었는데 너희들이 인정을 안 해줬다,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끝나고서 그냥 400년도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라기 4장 4절 마지막 절의 끝에 말 영어가 뭔지 아시죠? 구약의 마지막 단어 킹제임스의 curse야 curse 저주라고요. 저주로 끝나버리는 게 구약이에요. 예? 저주로 끝났다고요. 예? 저주로 끝났는데 항상 그 마음속에는 엘리야만 왔다면 죽는 날이야. 그건. 예? 엘리야만 왔다면 죽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왔을 때 야 이게 엘리야 같은데 왜냐하면 가죽 털어주니까 똑같이 생겼거든 엘리야하고. 그런데 정말 능력을 해가고 그러거든. 그런데 예. 한 소리 죽여졌는데 이게 살아날 것 같은데 예수란 분이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한단 말이야. 예수라는 분이. 그러니까 그냥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요즘에 현대성경학자들이 말이에요. 현대성경학자들이 이 침례요한이 엘리야가 됐을 뻔한 것도 사실 거의 모르고 몰라요. 지금 뭐 두 감람나무 뭐 두 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옛날에 박제사장이가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말이죠. 이게 뭐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성경 전체를 안 보니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악한 왕이었지만은 현대 지금 성경학자들보다 더 유식한 사람이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례요한이 침례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 이게 그냥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야. 여기 그런 뜻이 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그 침례 엘리야를 무서워했던 것처럼 침례요한이 상당히 무서웠던 사람이죠. 3절부터 이제 나오죠. 어떻게 죽었는가. 헤롯이 그의 아우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침례요한은 왕이라도 가가지고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율법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이제 레위기서 18장 16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네 형제의 벌거벗음이니라. 이거는 그 동침하지 말라는 얘기죠. 형제 아내하고 제수 씨하고 또는 형수 씨하고 절대로 동침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 그럴 경우에는 이건 뭐 사실 죽는 죄죠. 이거. 그러니까는 그 헤롯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동생의 아내를 취했을 때 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이거 보세요. 5절. 그리하여 그가 요한을 죽이려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사실 그 헤롯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성육신인데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누구 두려워했습니까? 무리를 두려워했습니다. 무리를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 두고 말이죠. 마태복음 21장 26절 보겠습니다. 21장 26절. 이건 헤롯이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라 말하면 모든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백성이 두렵도다라고 하느니. 그러니까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서 온 거냐 땅에서 온 거냐. 그럴 때 하늘로서 왔다 그러면은 그걸 인정해주고 왜 근데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라 말하면은 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적임으로 백성이 두렵도다. 그러니까는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죄인인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만을 두려워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에 정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별 얘기 다 하는데 사람 앞에서는 말을 못해요. 우리 참 저도 목회자지만은 목회자들 경우도 사실 뭐 참 각자가 생각하면 알 수가 있죠. 그게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어?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그러니까는 그 참 이게 무서운 얘기라고요. 무서운 얘기라고요.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당장 목회자 입장에서 사람이 항상 나가면 말이죠. 당장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는 게 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우리가 여기서 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참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이러한 그 각성을 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6절, 그러나 헤롯의 생일이 되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앉으라. 이로 인하여 그가 맹세로 약속하기를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녀에게 주겠다고 하니 그녀가 자기 어미의 지시를 따라 지시를 미리 받고 10년 요한의 머리를 여기 쟁반에 담아 주소서라고 말하였더라. 왕은 근심하였으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것도 사람들 때문에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자기 새 동생의 부인의 딸 아마 엄청나게 아마 현란한 춤을 췄던 것 같아요. 아주 음란한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친딸도 아니죠. 자기 친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에 복받쳐서 막 맹세낸 거죠. 그러니까 그 딸한테 체면도 있고 같이 듣고 있는 신하들한테 체면도 있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것 때문에 요한을 목 베어가지고 쟁반에 담아와가지고 그 소녀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다 이거죠. 결국 요한을 목을 뱉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도 목에 베어가지고 그들의 몸이 사흘 반 동안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길거리에. 비참한 거죠. 여기 세례안도 참 목에 베어가지고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기 소명을 다한 거겠죠. 12절 그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그 지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께 와서 말씀드립니다. 13절하고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배로 그곳을 떠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 성읍에서 걸어서 그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9장 그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돌아가 보면요. 주님 뭐라 그러는가 한번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9장 36절.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했을 때도 그랬고 앞으로 재림하기 직전에도 똑같습니다. 재림하기 지금 사실 재림하기 직전 아닙니까, 주님이. 환난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예. 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예. 결국은 참 그 무리를 보고 가엾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하여튼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병을 고쳐줬습니다. 주님께서. 예. 주님이 그 병을 고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15절부터 우리 잘 아는 그 오병이의 이제 그 역사가 나오죠. 그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말씀드리기를 이곳은 외딴 곳이고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각자 양식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갈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빵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라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풀밭에 앉으라 명하신 후 빵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그들이 모두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을 거드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차더라.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약 5천 명이더라. 뭐 여자 남자 제외하고 5천 명이니까 꽤 많겠죠. 한 수만 명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약간 좀 그 터치하는 게 다르죠. 터치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그 교훈도 있고요. 영적인 교훈도 있고 또 교리적인 교훈은 뭔가 하면은 교리적인 교훈은 주님이 이제 나중에 그 광야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때 광야 생활할 때 그 환난 기간 중에 광야에서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여기 또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 사건이 중간 아닙니까?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나왔을 때 그 광야 생활할 때도 주님이 먹여주셨고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먹여주셨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줄 겁니다. 맡겨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옛날 기억해 보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네? 여호수아가 이게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예수를 여호수아로 바꾸는 거예요. 어? 이게 뭔가면은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아닌 예수님, 하나님이 성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식을 줄 때가 남아 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백성에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그 밀레니엄이에요. 그게. 그걸 모르니까 이거를 여호수아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안식을 안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실 안식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로 그 광야 생활은 여호수아 모세가 인도했던 그 광야 생활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광야로 그들을 또 인도합니다. 저 페트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딱 오셨을 때 전후 해가지고 이게 다 이게 그 반복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그 성경이 크게 해서 지금 구약하고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하고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이 있는데 이거를 올 테스트멘트라고 하죠. 테스터멘트. 이건 뉴 테스터멘트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사실 테스타멘트도 약속이고 또 언약이란 뜻에 언약이란 뜻으로 뭐가 있습니까? 코비넌트가 있어요. 코비넌트. 언약. 코비넌트란 말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는 코비넌트 언약이란 걸 썼어요. 언약.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신약 그는 끝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볼 때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온 거예요. 근데 다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얘기한 신약하고 이게 일치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이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준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받은 거지. 사실 이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구약 신약 얘기를 했지만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게 언약이 많잖아요. 언약이. 예? 언약이 많습니다. 에덴에서 그 아담에게 언약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범죄했을 때 다시 옷을 입혀 주면서 네 여인의 씨가 말이죠. 뱀을 그냥 머리를 부숴 버린다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을 했잖아요. 세 번째 노아에게 노아에게 다시 언약했잖아요. 또 땅을 정복하고 다시 채우라고 말이죠. 그렇게 했고 네 번째 누가 아브라함 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약에 나간다고요. 언약에.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건 이제 바로 우리 신약을 얘기하죠. 그때 우리가 이게 유대인을 먼저 택해서 유대인에게 약속한 것 중에서 결국 마지막 새 언약이 우리한테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한 그러한 구원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커비넌트라는 이 말 속에는 죽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는다. 죽는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처음에 2장에 나오면 주님이 나타났을 때 자기 백성을 뭐라 했어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자.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럼 먼저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그 약속을 모르면 우리가 받은 신약이 어떤 건지 잘 모른다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광야에서 먹이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받은 이 구원, 신약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거 정말 누가 찬송시에 그랬죠? 웬 은혜인지 참 인정스럽도다. 웬 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주가 돌아가시냐 말이야. 은혜가 보통,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 몸을 던져가지고 평생 주님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은혜. 깨닫는 은혜. 여기 자원 목사님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품어주고 정말 주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감수하고 이런 걸볼때참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 속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받는 영생.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좀 영적인 그 계시가 많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교훈 중에 가장 큰 거는 영생을 얘기합니다. 영생. 떡만 먹고 배부른 게 아니라 영생이죠. 영생.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결론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서 주님이 주신 교훈이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었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내려준 거죠. 그게. 그렇죠? 주님이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만나처럼 내려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죠? 자기 살을 먹는 사람은 여기 그러다가 뭐하러 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랬죠. 그 교훈까지 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구약에 그 만나를 먹여줬던 이 사건으로부터 이분이 실제로 육신의 빵을 막 그냥 기적을 통해 먹여주면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또이 신약 시대가 지나고 환란 시대가 오게 되면은 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근데 여기서 어사무사 어사무사 해요. 우리 형님도 장로님인데 내가 밀레니엄 걸로 보내줬더니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러느냐 뭐 그러고 연락이 왔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코멘트를 안 했죠. 코멘트를 안 했는데. 결국 생명의 빵에 대한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 교리가 여기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생, 영원한 그 만나,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사실 영적인 교훈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래서 결국 그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진노가 있다. 요한 1서 한번 찾아볼까요? 5장 11절 12절.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그 베푸신 목적이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이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만 보여주고 이들은 영적인 걸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를 안한 것뿐이고, 그래서 사복음서에 전부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완전히 영적인 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을 주는 그러한 신학 교리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이거를 지금 종합적으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63절 가보면 뭐라 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육신 덩어리 무익한 거 이거 붙잡고 이제 얼마나 오래 전인 겁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건 그냥 뭐, 저도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면서 말이죠. 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러는 거나 사실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 사실 지금 리앱센터 우리 저 저기 있는 나 더 은혜로워 거기가 솔직한 얘기로. 어? 그거 못 살고 그럴 때가 더 은혜롭지. 그거 멋있게 전화봐. 거드름 피고 이러고 뭐 수실가 가서 탁 앉아가지고 이게 은혜가 떨어질 것 같아. 어? 내가 솔직한 얘기지만 그리스도 목사 배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아, 화가 좀 나더라고. 뭘 저렇게 잘 먹어서 배가 저렇게 나왔을까 말이야. 운동 좀 하고 기도 좀 해서. 기도 안 하면 나도 배가 좀 나왔지만은 기도 안 하면 자꾸 살찌는 거. 물론 체질도 있어요. 체질도 있지만은 그런 걸 볼 때 벌써 느끼잖아요. 근데 가끔 만나면 막 내가 얘기를 하죠. 단둘이 있을 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육신 것이 보이게 되면은 영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살 때, 안 될 때, 교회 건물도 없고 이렇게 이게 이럴 때가 좋은 겁니다. 사실 없을 때가 좋은 거예요. 있어봐요. 골치 아파요. 사실 저 옛날에 하지 뭐 있고 그럴 때 아유 골치 아프더라고. 관리하기도 골치 아프고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오병이어에서 주는 그 교훈 정말 그 영적인 교훈, 교리적인 교훈 우리가 받아야 되고 영적인 의미 중에서 조리적인 의미 중에서 예언적인 의미 앞으로 있을 일을 여기 또 얘기하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초월한 겁니다. 2000년 후에 있을 일을 그가 미리 본 겁니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앞으로 보니 내다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에 실상하네요. 그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죠? 말대로 실상이에요. 우리 바라는 게 천국이라면 그게 실상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무슨 걱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알지만. 요한에서 5장. 믿음이 실상이 되는 거죠. 이게 감정이에요. 요즘에 많은 믿음이 감정이에요. 뭐, 부흥이 하고 나면 믿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 평상시에 실상이 되어 있어야죠. 그죠? 5장 3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4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요즘에? 다 믿는다 그러죠? 그럼 이거 믿으면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 아닙니까? 사탄만 이기면 우리는 뭐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사탄만 이기면 뭐 더 이상 적수가 없잖아요. 그놈이 지금 현재 챔피언인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 뺏기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챔피언 아닙니까? 이 세상 임금 아닙니까? 주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통치자가 온다고 그러는데. 응? 왜? 죄 때문에 핫소시 뺏긴 거거든요,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께서 뺏어주는 거죠, 다시. 챔피언 벨트를 뺏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우리 형님도 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그랬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만 알면 되는 거지 뭘 자꾸 더 알려고 그러냐 그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모든 경륜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는 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야고보가 그랬잖아. 야,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아, 잘하는 너다. 그러나 귀신도 너 먹고 믿고 떠느니라. 너는 떨지도 않지 않냐? 알기만 하지. 마귀들도 믿고 떠는데 하나님이 있는 건 누가 모르느냐? 문제는 섬기는 게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5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하세요? 아는 것이니라 그랬죠. 안다는 거는 이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은 아니까 믿는 거고 알면은 교제가 있으니까 함께 사니까 함께 사니까 주님이 함께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잘 설답해야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너무 싸구려고 믿음이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요즘에 그래서 속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 사탄의 모든 욕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저 뭐야 11장인가? 고린도서 11장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1장 13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은 내 스스로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죠.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버림받지 않았는데 누가 뭐, 어? 누가 뭐라 그러면 무슨 상관이야. 옛날 뭐 다윗도 네 하나님 어딨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시편에 기록돼 있는데 누가 뭐라도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하는 찬송시를 누가 쳤죠. 그래서 근데 이 캐톨릭에서는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오병이에서 이제 주님이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문자로 해석해 가지고 그분들은 문자로 해석한 거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한 건 문자로 해석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매일 매스 하는 거야. 매스 주님을 칼로 죽이는 거야. 매일 미사한다는 게 매스거든요. 매스. 그걸 문자로 해석하는 거. 그게 바로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이걸 먹을 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 안에서. 그래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거. 여러분 이걸 먹을 때 병도 낫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잘 모으니까. 근데 마틴 루터도 나중엔 그걸 결국 그쪽으로 기울여져 버렸어요. 지금 사실 화채설 믿는 데 많습니다. 뭐 부흥사들 미국 사람들 할때 보면 성찬하면서 그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 이거 먹을 때 지금 치료받습니다. 이거 먹을 때 치료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료받는 거지.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거기서. 참 그게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그게 아주 그냥 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그게 살과 피가 딱 되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걸 믿게 되죠. 그런 게 아니죠. 2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흩어보내시더라. 무리를 보내시는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한편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밤새의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 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 일러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리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 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니라.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더라. 이게 뭐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근데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말이죠. 성경에 이 무슨 사경이다, 제9시다, 뭐 6시다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게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은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 교리적인 것과 이 영적인 걸 우리가 좀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첫째, 이 예언적인 교리적인 것을 볼때 말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떠나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죠? 산으로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죠? 산으로 기도하러 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가 하면 제자들 떠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갔다. 주님이 승천해가지고 지금 높은 데 있단 말이야. 우리 왜 중보기도 하시죠, 지금? 중보기도. 그다음에 밤에 그랬습니다. 밤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이제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육신을 벗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얘기했죠. 빌립보세. 그렇게 얘기했죠. 빛을 감아서 입자. 밤이 많이 지났다. 이제는 아침이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밤을 1경, 2경, 3경, 4경 하잖아요.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12시에서 3시까지가 3경, 3시부터 6시까지 해뜰 때까지가 4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밤 4경이죠. 어? 밤 4경에 끝에 이제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 주님이 재림하는 걸 여기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주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딱 오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렇게 우리가 참 영적인 교훈으로 또 예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람이 거슬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붑니까? 여러 가지 바람이 많이 불죠. 경제적인 바람, 가정적인 바람, 뭐 사실 여러 가지 바람이 많이 붑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다 해결된다. 주님이 딱 배에 오르니까 해결됐다. 근데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도요, 의심을 했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사실 이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했을 때도 무서워했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영은 살갗뼈가 없지만 나는 살갗뼈가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만져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란 건 믿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때 두려움이 오는데, 이 베드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의심을 했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이신데 안 믿어진 거죠. 처음엔 주여 그랬어요. 주여, 그래놓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은 불렀는데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주여 그래놓고서 믿으냐는 분은 잘 안 되죠, 이게. 예? 주여. 사실 우리가 주여 부르고서 우리가 주님만 모셔드리면은 잔잔하게 돼 있다고, 사실. 잔잔하게 되는데 문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주님이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보세요. 의심했지만 빠져갈 때 말이죠, 그죠? 빠져갈 때 쭉 그럴 때 어떻게 그때는? 그때 분명히 주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걸어봤으니까 주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쭉 그러니까 그때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었는데 어떻게 손을 내밀었습니까?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곧 손을 내밀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전도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당신 안 믿어도 당신은 언젠가 숨이 끊어질 날이 있을 거다. 그리고 좀 내가 좀 약간 좀 기분 나쁘지만 이런 얘기. 오늘 전이라도 당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혹시 벌어진다면 그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여 주여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실 천국 가는 거 말이죠. 사실 쉽습니다. 문제는 진정으로 주님을 부르는데 죽기 직전에 쫙 부를 때 이거 진짜 믿음이지.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영접 기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뭐 건성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딴 데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나중에 진짜 위급할 때는 부르게 돼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믿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도 나중에 돌아오는 것처럼 참 곧 구원해 주시는 주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즉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있을 때 그저 주님을 부릅시다. 쭉 부르면은 됩니다. 그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별로 안 나오죠. 사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탄이가 주님을 시험할 때 두 번 써먹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랬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마귀가 먼저 썼죠. 여기 지금 세 번째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런데 나중에 16장 가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가 안 된 거죠.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만 계시됐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별로 안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가보면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34절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주를 알아보고 온 지방에 소식을 보내 모든 병자들을 그에게 들여와 주의 겉옷단만이라도 만지기를 간청했으며 만지는 자는 모두 온전히 나으니라. 주님이 다 고쳐줬습니다. 예. 다 고쳐줬어요. 예, 우리 한번 15장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사실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 먹도 모르고 오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 다 고쳐줬어요, 주님이. 예. 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참 나도 모르는 사람들, 정말 육신의 것만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러나 그거라도 해결해 줘야 되니까. 참 주님의 연민. 참, 저도 이렇게, 여러분도 그러겠지만은, 이 지금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 보면은 뭐 비참한 사람이 얼마나, 나는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볼 때, 야, 저 사람들 도대체 뭘 먹고 살까? 보니까 뭐 풀로 이렇게 한 빵을 먹고 산대, 에? 이거 막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저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방법은 이거 주님이 빨리 오시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 오신다는 얘기를 하면은, 응? 그 괜히 주님 오신다는 거 알러지가 많더라고. 우리 그 필리핀에 우리 형님도 거기 알러지가 있더라고. 그 밀레니엄 주님이 언제 오신다만 없잖아요, 그게. 왜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에 관심이 많냐고 나한테 써보냈더라고. 나는 관심이 많지. 응? 그분은 장로로서 뭐 돈도 많고 말이야. 그러니까 늦게 오셔도 상관없지. 예.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나한테 뭐 돈을 만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기는 장로교 아주 뭐 보수보수기 때문에 뭐, 좀, 뭐, 좀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야, 근데 내가 참 그걸 느꼈어요. 친형제지가 아닌데도 신앙 노선이 다르니까 남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내 모친이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모친. 이 말이 정말 정말 이거 실감돼요. 진짜 실감돼요. 슬픈 얘기죠. 15장 해겠죠? 이제 9시 좀 넘었는데 쭉쭉 읽어 나갑시다. 15장. 그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나이까? 그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근데 주님은 이 보면 꼭 물을 때 말이죠, 대답 안 하고 거꾸로 물었어요, 주님은.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지혜 같아요. 누가 우리에게 묻잖아요. 물으면은 지혜로 우리 대답해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말이죠, 전도하면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찌해서 600만씩 죽이냐?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어찌하여 600만에 죽었는데도 지금은 그몇 배가 더 살고 있으니 어찌하여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느냐? 왜 그건 생각 못 하느냐? 600만에 죽어서 말살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거의 말살 지경인데, 지금 해외 나가 있는 사람이 1300만이고 미국에 650만이고 본토에 수백만 있으니까 2000만 명 정도는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냐? 왜 죽은 것만 생각하느냐? 지금 이렇게 살려준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아니냐? 몇 배가 살아있는데.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님의 그 대답도 그렇죠. 주님의 대답도 그래요. 사실, 이 전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뭐손안 씻고 먹는다 해가 주님한테 뭐 따지고 들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말입니다. 이 전통에 얽매여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시간을 엄청나게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은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거 안 하면 눈치 보는 거예요. 전통이니까. 전통인데 하나님 계명이 아니야. 근데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전통을 지킨다고, 지금도. 무슨 얘기 안 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전통 좋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전통은, 그건 말이 아니야. 전통이 아니다, 이거지, 이거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통을 중요시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통이 있죠. 그 전통은 좋은 전통인데, 여기는 완전히 사람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2장 8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8절. 근데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찬송 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 전도서에. 그건 뭔가 하면 옛날 사람은 지금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볼수 있어야 되죠. 지금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도 있고요. 율법사도 있고. 헤롯도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 2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통을 따라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이 전통으로 꽉 찼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기 전에 또 성경 또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전통이 허망하다 이거예요. 전통으로 이어받은 허망한 행실. 사람의 전통으로 이어받은 허망한 행실이 뭐죠? 뭘 하긴 하는데 텅텅 빈 거예요. 뜻이 없는 거예요. 뜻이 없는 거. 요즘에 말이죠. 교회 이렇게 보면은 야 복잡하더라고 보니까 뭐 이 교회 달력 보면은 뭐 목사님들이 가운에 휘장다는 것도 어떨 때는 뭐 빨간 색깔, 어떨 때는 초록 색깔, 어떨 때는 보라 색깔. 아, 골치 아프겠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제가 한국 통합측 장로교에 좀 소속이 돼가지고 아직도 돼 있어요 거기 한국에서 돼 있다고 장로교 통합측 그 보수가 돼 있는데 아 그랬더니 거기서 누가 가운을 만들어 보낸 거야 나한테. 아직 집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몇 번 입어봤어요. 몇 번 입어봤는데 이런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일어날 때 그냥 신발에 끌려가지고 쭉쭉 막 늘어나고 아주 죽겠더라고. 그냥 답답한 게 미치겠어. 그냥 내가 꼭 바리새인 같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몇 번 입고 그냥 집에 걸어놨는데 사실 그 전통 때문에 말이죠. 얼마나 부자한 게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4월달 부활절 지키지 않아요. 부활절. 부활절이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부활절이 뭐예요 이게? 이게 사실 어디서 온 겁니까? 이스타롯입니다. 이스타롯. 이스터. 이스터가 뭔가 하면 이스타롯이라는 신 아시죠? 그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의 이름이 다 바뀐 거예요. 이스터라는 게 바로 이스타롯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란 깨잖아요, 계란. 그 다음에 토끼. 에? 그래가지고 이 부활절 달걀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애들 색칠해가지고 찾는 거. 이게 거기서 온 거라고요. 거기 보면 그 완전히 바벨론 종교에서 바벨론 종교에서 만들어낸 그 스토리 가지고 그걸 하는 건데 그게 캐톨릭이 와가지고 그게 개신교까지 온 거예요. 참 그러니 이게 전통이니까 부활절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도 그래 부활절 찬송을 부른다고요. 부활절 찬송. 그러나 부활절이라는 거는 성경이 없는 거. 매일 부활하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크리스마스 좋아요. 주님이 탄생하신 날 기념하는데 물론 그날 아닐지라도 좋은데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추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추리가? 크리스마스 추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이에요.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타크로스가 우리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교회를 다 들어왔다고. 예. 물론 그날 어린애들한테 참 기쁘겠죠. 어린애들한테 번쩍번쩍하면 참 좋은데 그 애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게 참 난 감사한 게 이렇게 미국에 있으니까 여기 다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뭐 안 해도 되잖아.